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 4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모두 24만 6천 명이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초 예상보다 3천 명 정도 준 수치로 지난 1973년 11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또 84주 연속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30만 명을 밑돈 곳으로 드러나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B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이후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연일 북부 도시 알레포를 공습해 이번 주에만 15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구호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동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군이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지난주 공격을 줄이겠다고 밝힌 뒤 지난 주말 동안 공습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 다시 공습이 강화됐습니다. 정부군 전폭기에 알레포노의 몇몇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13일에만 13명이 숨졌다고 현지 구호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알레포는 반군과 정부군이 몇 년 동안 분할 점령하고 있습니다. 반군 진영의 주요 근거지인 알레포 동부에는 약 25만 명이 식량과 연료,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위돼 있습니다. 태국의 푸미폰 아둔 야뎃 국왕이 별세했습니다. 태국 왕실은 푸미폰 국왕이 13일 88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오랫동안 건강이 나빴고 최근 수년간 주로 방콕 시내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70년 동안 왕좌에 있던 푸미폰 국왕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국민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편 왕위는 올해 63살인 와지라 롱꼰 왕세자에게 계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90%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13일 국제 재난 감소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7천 건의 자연재해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자연재해에는 지난 2010년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과 2004년 인도양의 지진과 쓰나미 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약 13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122만 명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해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들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각국 정부에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의회가 13일 국제형사재판소 ICC 탈퇴 요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날 부룬디 하원을 통과한 이번 안건은 이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 안은 이제 피에르 응쿠룬지자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룬디가 ICC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사무총장에게 탈퇴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유엔 대변인은 아직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식 서한을 받지 못했다면서 사안을 받으면 분명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는 나라는 부룬디가 처음입니다. 부룬디에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위헌적인 삼선 논란으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500명이 숨지고 27만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바 있습니다. 남미국과 콜롬비아에서 12일 정부와 무장 반군의 평화협정에 찬성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앞서 콜롬비아 혁명 무장군과 50년 내종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지난달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49.7% 대 반대 50.2%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주 반군과의 휴전 합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그저 네가 다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미국의 한 백인 경관의 이 말 한마디가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연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13년째 경관으로 일하고 있는 팀 맥밀런 경관이 순찰을 돌다가 운전 중 손전화를 하던 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차량을 세우고 검문을 하면서 발생했는데요. 그저 손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운전에만 집중하라고 주의를 주려던 이 맥밀런 경관의 눈에 비친 것은 겁에 잔뜩 찔린 10대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경관님 제가 무얼 해야 하나요? 라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묻던 이 소년. 맥밀런 경관은요, 그저 네가 다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운전에만 집중하라고 전해주고 싶었어 라고 말하고 그 흑인 소년을 달랬습니다. 이 맥밀런 경관은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는데요. 이 소식은 현재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흑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눈물이 났고 또 그 소년을 피부색으로 판단하지 않아줘서 고맙다면서 이 맥밀런 경관을 응원했는데요. 맥밀런 경관은 경찰과 공동체가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며 또 이를 위해서 비영리 기관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미국,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맥밀런 경관의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응원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14일 금요일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네요.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2도, 신의주 13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에서 22도, 함흥 10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10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가수 밥 딜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는 날. 바람만이 알겠죠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Blowing in the Wind 함께 감상해 보시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And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70년 동안 왕좌를 지켜온 세계 최장기 군주 포미폰 아두냐데 태국 국왕이 향년 88세로 서거했습니다. 군부가 강권 통치하고 있는 태국 정세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서방 매체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미군이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나라 예멘의 반군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앞서서 반군 측이 먼저 미 해군 함정에 미사일을 발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엔 총회가 유엔의 새 수장으로 안토니우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공식 선출한 소식과 미국 가수 밥 딜런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속보로 타전을 했는데요. 태국 국왕의 서거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지난 1946년 즉위한 후 70년 동안 왕위를 지키면서 세계 왕정국가 통치자 가운데서 가장 오랜 재위 기간을 기록한 포미폰 아두냐데 태국 국왕이 서거했다고 왕실 측이 목요일 13일 밝혔습니다. 향년 88세인데요. 태국 왕실은 지난 월요일에 이 성명을 통해서 국왕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고 공개했었는데요. 이 사흘 만에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저혈압, 폐렴, 뇌수종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이 포미폰 태국 왕은 올해 초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된 후에는 이 공석에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태국의 왕위는 누가 이어받게 됩니까?
네, 프라이 차노차 태국 총리는 정부가 왕위 승계 작업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난 1972년 12월 포미폰 국왕이 후계자로 지명한 올해 64살의 마하 와찌랄롱콘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즉위식은 조금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프라이 총리는 와지랄롱꾼 왕세자가 이 부친을 추모할 시간을 가진 후에 즉위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 총리는 이 푸미폰 국왕 별세에 따라서 전국에 1년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했고요. 특히 앞으로 한 달간은 태국 전역에서 모든 오락 활동이 금지됩니다.
네. 자, 이 태국 국왕의 서거, 정세 분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죠.
네, 태국에서는 이 여러 차례의 군사 반란, 이 쿠데타가 거듭되면서 정권이 자주 바뀌어 왔는데요. 쿠데타로 혼란이 이어질 때마다 국민의 존경을 받은 푸미폰 국왕이 나서서 정정 불안을 해소한 적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1992년 이 쿠데타를 일으킨 수진타 끄라프라인 총리가 이 야권 지도자인 짬농 수리무왕, 이 전 방콕 시장과 대립하자 이 국왕이 두 사람 함께 왕궁으로 불러서 꾸짖은 뒤에 이 갈등이 잦아든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프라유 찬오차 총리도 육군 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2년째 집권 중인데요. 군부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수쿤판 파리바트라 방콕 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직무 정지시키는 등 이 정적 숙적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후에 이 프라이 총리의 철권 통치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예멘의 반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나라인 예멘 연안 홍해에서 활동 중인 미 해군 구축함이 목요일 이 예멘 후티 반군 레이더 기지 세 곳에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명중시켰습니다. 이 레이더 기지들은 모두 미군의 미사일 공격 직후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공격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명령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예멘의 내전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이 취한 첫 직접 군사 행동입니다.
네, 자 미군이 예멘의 반군 기지를 공격한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 이어서 이 수요일 미 구축함 메이스노 주변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 명의로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해 발포하는 건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향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상황이 백악관까지 보고가 됐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에 반격을 전격 승인하면서 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관련 레이더 시설을 파괴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멘의 반군의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격의 개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의 미사일이 떨어진 목표물들 완전히 파괴가 됐다고요?
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미 구축함인 니치호가 발사한 미사일이 이 13일 새벽 동트기 직전 시간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서 괴멸시켰다고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군 관계자도 저희 BOA와의 통화에서 관련 시설물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됐고 이 목표물들이 모두 오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공격으로 미국이 예멘 반군과 전쟁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미국은 이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주변 해역의 함정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우리 측 함정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한 자위적 차원의 제한적인 공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력과 장비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이제 주변 해역에 함정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예멘 내전을 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 예멘 사태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요. 당사자들끼리 평화적인 해결을 진행하도록 정부와 반군 측을 돕고 있는데요. 대신에 미군 병력이 알카에다 퇴치에 주력하면서 이 지역에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내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예멘 정부군과 반군 양측의 이 평화 조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사우디가 이끄는 연합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엔의 새 수장으로 안토니우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사실상 선출됐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제 공식으로 확인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가 목요일 이 안토니우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유엔의 새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했는데요. 유엔 193개 회원국이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가 추천한 구테스 후보를 표결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구테스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유엔의 제9대 사무총장으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유엔 안보리가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겁니까?
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자천 혹은 타천을 받은 후보들을 추려서 한 명으로 압축해서 이 총회에 권고하면 총회가 이를 인준하는 형식으로 선출되는데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을 받은 단일 후보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구테스 후보는 이달 초에 열린 6차 비공개 예비투표에서 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 포함해서 15개 나라의 찬성을 받아 사실상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었습니다.
네, 이 구테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구테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는 1995년부터 7년간 이 포르투갈의 총리를 지냈고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최고 대표를 지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로 있으면서 이 제네바 본부 인력을 대폭 줄이고 대신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 인력을 크게 늘려 UNHCR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테스 당선자는 지난 2013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가수죠. 밥 딜런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할리먼이 목요일 미국 가수 밥 딜런을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미국적인 음악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인 표현을 창조했다고 이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상자 발표 순간 직접 들어보시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16 is awarded to Bob Dylan.
예, 수상자 발표 직후에 스웨덴 할리먼이 이례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이 대중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게 과연 옳으냐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수상자 선정위원회 측은 딜런이 소설이나 시를 쓴 건 아니지만 운율과 가사를 통해서 비범한 문학적인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수상 이후로 비범한 문학적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네.
밥 딜런의 작품들, 가사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밥 딜런은 이 다양한 사회 문제 비판과 함께 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노랫말을 통해서 음유 시인으로 불려왔는데요.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미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조심스럽게 점쳐져 왔었고요. 미국 언론들은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이 딜런을 가수 겸 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 주셨던 이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Blowing in the Wind, 또 두 번 생각하지 마라는 뜻의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또 천국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의미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런 대표곡을 통해서 저항적인 가사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미국 가수 밥 딜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러시아계 유대인인데요. 미국 미네소타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1961년에 뉴욕으로 진출해서 이듬해에 데뷔했습니다. 미국 포크락의 대부라고 불리고요. 비슷한 시기에 전성기를 보낸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처럼 순위 1위 곡을 쏟아내는 대형 가수는 아니지만 시적이고 깊이 있는 가사로 전통적인 미국의 대중음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3년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에 이어서 외국인으로선 두 번째 프랑스의 최고 명예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문학상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상 각 분야 수상자들은 모두 결정이 됐고요. 시상식은 노벨재단을 설립한 스웨덴 출신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면 민주당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근이 카톨릭 교도들을 폄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주택을 소유한 이민자들 비율이 높아졌고 또 이런 현상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여성의 허락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왔군요.
네, 이 같은 내용이 먼저 뉴욕타임스 신문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수요일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두 명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제시카 리즈라는 이름의 70대 사업가와 대학에서 일하는 레이첼 크룩스라는 여성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겁니까?
네, 리즈 씨는 38살 때인 30여 년 전에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옆자리에 앉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문어처럼 몸을 더듬었다며 성폭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루스 씨는 22살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 트럼프 후보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간 뒤에 다른 여성들의 증언도 잇따랐는데요. 주간지 피플 기자 등 현재까지 최소한 5명의 여성이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된 2005년 녹음 파일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유부녀를 유혹하려고 했었고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여성의 몸에 손을 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발언이 큰 논란이 됐고요. 지난 일요일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죠.
예. 당시 공동 진행자였던 앤더스 쿠퍼 CNN 기자가 허락도 없이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성폭행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자, 이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대답 직접 들어보시죠.
But I have tremendous respect for women.
Have you ever done those things?
And women have respect for me. And I will tell you, no, I have not.
네,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매우 존중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피해가자 쿠퍼 기자가 거듭 추궁했고요. 트럼프 후보는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탈의실에서 하는 음담 패설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리즈 씨는 하지만 그런 트럼프 후보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화가 나서 이 성추행 당한 일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여성들의 주장은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이런 주장인데요. 트럼프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서 완전히 날조된 기사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화요일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자, 바람잘날이 없는 트럼프 후보 측의 선거 상황인데 여기서 수요일 날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는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수요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유세하면서 선거운동을 끝까지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선거운동을 돕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뜻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워싱턴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조사한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to investigate Hillary Clinton and we have to investigate the investigation.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을지 모른다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목요일에도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계속했는데요. 자신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이들 여성은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폭로 전문 사이트죠.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후보 측의 관계자들이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근이 카톨릭 교도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2011년 4월에 클린턴 후보 측 공보 담당자인 제니퍼 팔미에리 씨와 존 헬핀 미국 진보센터 연구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담긴 내용인데요. 자, 보수운동의 강력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톨릭 교도라면서 이들은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또 보수적인 언론 재벌 루포트 머독이 자녀들을 가톨릭 교도로 기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웃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도나 또 가톨릭 교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이 가톨릭적인 편견이라면서 클린턴 후보에게 당장 팔미에리 씨를 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톨릭 교도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독실한 개신교도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클린턴 후보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독실한 가톨릭 교도입니다.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후보 선거운동 대책본부장인 존 포데스타 씨는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자문인 로저 스톤 씨가 이번 위키리크스 폭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이번 해킹 사건은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한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미국 선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클린턴 후보의 선거 유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수요일 네바다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측이 부정적인 내용의 선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필사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We're going to keep running this campaign. I want to give you something to vote for. 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 측의 공격에 개의치 않고 유권자들이 다른 후보가 싫어서 찍는 게 아니라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찍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팔레틱스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평균 6.2%포인트 격차로 트럼프 후보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다음 주 수요일에 3차 TV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대결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음 달인 11월 8일에 열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꿈꾸는 바를 이룬다는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내 집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집을 장만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들이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기업인 트룰리아가 미 인구조사국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목요일에 발표한 분석 내용인데요. 작년에 기준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 가운데 절반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에는 66%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과 비교해서 이민자들의 주택 소유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지난 20년간 이렇게 차이가 좁혀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과 이민자들 간의 주택 소유율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지난 2001년이었는데요. 당시엔 미국인의 7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민자들은 49.6%가 주택 소유자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인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주택 소유율 격차가 좁혀진 것, 어떤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트룰리아 측은 우선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거주 기간이 길어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력도 쌓이고 미국에서 집을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크레딧, 즉 신용점수도 쌓을 수 있게 됐고요. 동시에 착수금을 낼 돈도 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엔 미국에서 최소한 10년을 거주한 이민자가 65%였는데 2014년엔 75%로 10%포인트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을 강타했던 이 경기 불황도 주택 소유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요. 2008년에 시작된 경기 침체가 주택시장 붕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전체 미국인의 주택 소유율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약 6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집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주택 구매를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주택 소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국인의 주택 소유율은 계속 하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민자들의 경우는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민자들은 큰 차이가 없고 미국인들은 계속 떨어지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민자들의 경우는 경기가 나쁠 때 이민을 오게 되면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오기 때문에 경기 불황을 아무래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집을 구매하는 연령 또한 미국인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이 트룰리아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집을 소유한 이민자들이 많아졌을 때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내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새 들어 사는 사람들보다 주택 자산과 부를 더 늘리고 소비도 더 많이 한다는 건데요. 그뿐 아니라 지역 사회 참여도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죠.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키 블런스키의 노래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볼티모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굿모닝 볼티모어 함께 감상해 보시죠. Woke up today feeling the way I always d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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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ry for someth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지난 2일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계속되어 온 정부와 반군 간의 내전을 끝내기 위해 마련한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였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 국민의 선택은 거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콜롬비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콜롬비아의 정식 나라 명칭은 콜롬비아 공화국입니다. 남미 대륙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중미, 북미 대륙과는 가장 가깝고요. 국토 면적은 약 113만 제곱킬로미터로 북한보다 조금 작습니다.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4,700만 명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7,447달러고요. 국내 총 생산은 2,920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속합니다. 또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일찌감치 양당제를 채택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도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누군가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흔히 FARC라고 하는데요. 이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을 뜻하는 스페인어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FARC는 1964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공산당 산하의 무장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FARC를 결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불만을 가진 지방의 가난한 농민 그리고 도시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FARC는 왜 무기를 들었나요?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극소수의 부유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1950년대 쿠바에서 발발한 혁명은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민족의식과 함께 정권 전복의 의지를 심어줬고요. 콜롬비아에도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중부 마르케탈리아 지역에 집단 농장을 만들고 토지 소유권을 비롯해서 권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사회주의적 생각은 정부와 대지주들에게는 위협으로 보였고요. 결국 정부는 마르케텔리아 공화국이라고도 하던 이 집단 농장을 해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이르렀습니다. 이 마르케텔리아 충돌 이후 FARC는 본격적인 무장 반군 조직으로 탈바꿈했고요. 하지만 공산혁명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게릴라 무장 조직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FARC의 규모와 운영.
콜롬비아 정부 당국은 FARC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군이 약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FARC와 연계된 조직망을 통해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민간인은 약 8,5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FARC가 한창 전성기였던 2002년 무렵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직원이 약 2만 명가량 됐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급격히 수혜가 줄었습니다.
FARC 조직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FARC는 누구나 조직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순전히 자원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은 FARC가 가난한 농민과 어린이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FARC 자체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15살 미만의 어린이는 21명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원은 가난한 시골 출신들로 남녀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있는데요. FARC를 떠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모험과 공명심에 유혹되어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FARC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반군 조직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주요 마약 생산국 가운데 하나로 반군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불법 마약 거래를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마약 거래상을 돕는 대가로 걷어들이는 이른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점령 지역의 지주와 기업들로부터 혁명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갈취나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극도 자행해왔습니다.
평화협상 진행 과정.
콜롬비아는 52년간의 내전으로 약 22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 이상이 실종됐고 8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 콜롬비아 정부와 FARC 간의 첫 평화협상이 진행된 이래 그동안 간헐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2012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주도해서 협상이 재개된 이래 약 4년 동안 협상이 오갔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26일에 역사적인 평화협정 서명식을 거행하면서 세계 최장기 내전 가운데 하나였던 콜롬비아 내전은 종료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 국민들은 협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Right now there's a lot of unemployment and they're going to give a lot of privileges. 이 콜롬비아 여성은 지금도 곳곳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실업률이 높은데 나라를 곤경에 빠뜨렸던 FARC 반군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려 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협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반군들은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활 기간을 거치고요. 내전 기간에 자행한 행위에 대한 면책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협정 반대자들은 수십 년 동안 반군에게 납치와 살해 등의 고통을 받아온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이 평화 협정안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입니다. Colombia needs an opportunity to have peace so that it can go forward.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콜롬비아가 평화를 되찾아서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와 FARC 지도부는 다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재협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콜롬비아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콜롬비아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fed up. be fed up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be fed up means. To be fed up.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야, 어떡하니?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못 볼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라고 합니다. 이어 마이크가 Are you serious? 정말?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매주 시험 보는 것도 이젠 지친다. 지쳐. 라고 하자 제이슨도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나도 마찬가지야. 시험이라면 아주 물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be fed up. To be fe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네, 오늘의 표현은 be fed, F-E-D, fed, up, U-P, be fed up이죠. If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you can use this phrase, be fed up. Also, you can say, I'm fed up to describe that you are annoyed, bothered, or even bored at someone or something. 네, be fed up은 무엇 무엇에 실증나다, 물리다 또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be fed up에 관련된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활기찬 도시 생활을 즐기던 친구가 이제는 도시에서 사는 게 사막해서 싫다고 할 때 I had become fed up with the city life. 이제는 도시 생활이 싫증이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So let's review. Be fed up is used when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To be fed up. Now try using this phrase in your sentences.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비지스가 부른 You Win Again, 당신이 다시 이기죠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got a little bit before we go, but then it's a lot of fun.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국가 카메룬의 보건 상황이 미국의 도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29일 카메룬 주재 미국 대사관의 매튜 스미스 부대사는 이 나라의 안드레 마마 푸다 보건부 장관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보건, 정보, 통신기기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기들은 카메룬 전역의 10개 보건지역에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미 국민들이 미 대통령 긴급 에이즈 치료 계획과 질병통제센터를 통해 지원한 것입니다. 이날 카메룬에서 열린 행사에는 현지 고위 보건 당국자와 질병통제센터의 현지 책임자인 오토 타요 볼로 국장, 그리고 의료진, 국제보건기구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매튜 스미스 부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카메론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 규모는 약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카메론에 있는 184개 보건소에 필요한 컴퓨터와 잉크, 인터넷과 모뎀, 그리고 필요한 수리와 정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보건 상황에 대한 정보 취합은 카메론 보건 향상은 물론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말라리아와 결핵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자료 수집과 대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튜 스미스 부대사는 건강한 시민들은 가정과 마을 그리고 국가의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과 안보 그리고 교육은 미국이 카메룬을 비롯한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